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자, 시작.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큰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아, 요새 그 학교에서는 독감이 많이 유행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반에 한 10명 정도가 독감 때문에 결석한다고 하는데, 독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볍게 지나갈 수가 있지만 또 면역력이 없으신 분에게는 굉장히 고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미리미리 독감 주사를 맞으시고 이 겨울을 감기나 독감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예전에 1997년, 98년, 99년에 우리나라에 IMF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줄 생각이 들 정도로 기업들이 넘어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실제로 길에 노숙자들이 늘어갔고, 그리고 심지어 길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까지도 저는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집사님 중에 그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경재였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치고 그 집사님과 아들이 예배당에서 나올 때 제가 꼭 물어봤습니다. 경재야, 지금 살아있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웃으면서, 예, 목사님, 저 경재 살아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더 이 어려운 경제가 계속될 것 같니? 그랬더니 그건 모르겠고요, 저는 아직도 팔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 아직도 소망이 있구나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그 어려웠던 IMF도, 끝날 것 같지 않았던 IMF도 몇 년이 지나가니까 다 끝나고 우리나라가 회복이 왔습니다. 또 우리나라 몇 년 전에도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힘들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하다 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밤에 길을 걸어 다니면 길에 걸어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인적이 고요했습니다. 심지어 주일날 목사와 그리고 몇 명의 장로님들, 교육자들 외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가고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은 잠시, 잠깐 동안 한때 있는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소망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환병에 걸려서 큰 수술을 앞두고 환자의 가족들이 의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소망이 있습니까? 경제가 나아지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시라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신 소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형태의 성경입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는데 겨울을 보내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자기가 로마를 지나가서 이제 그 당시 땅끝이라고 하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그의 비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몸에 골병이 들어서 힘들게 살아가던 그 사람, 병약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당시에 그리스의 고린도에서 저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는 바로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몸이 약하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저쪽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병약하고 나이가 많고 그리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며 그는 앞으로 전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소망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소망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십니다. 자, 12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원래 이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새의 뿌리로 오시는 겁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의 뜻과 똑같으며 그것은 바로 구세주, 메시아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셔서 사람들이 누구든지 믿는 사람을 구원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했던 그 말씀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통적으로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무시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멸시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이 피부색이 하얗든 노랗든 까맣든 아니면 로마 사람이든 헬라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하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구출되다, 건지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위험과 어려움에서 구출하는 것 구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 구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떤 환경에서 건져내는 것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에서 구출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도록 하시고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를 가리켜서 재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큰 소리로 공중에서 외칠 겁니다. 일어나라, 깨어라 라고 외치시면 죽었던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우는 것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습니다. 늙는 것이 없어요.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에 그 모습을 가지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겁고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천국에서의 영생의 소망과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소망이 이 넘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소망의 확신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래서 함께 구원을 받도록 열심히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주십니다. 자, 충만하게 라고 하는 것은 가득하다, 넘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신데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강을 아주 가득가득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3절 앞부분을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데 소망과 함께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체가 누구냐면 믿음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여러분, 기쁨과 평강을 어떻게 본다면 환경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좋은 환경, 부유한 환경, 많은 것을 가질 때 우리는 기쁨이 온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나 본질적인 기쁨과 참된 평안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그 중국의 그 교회를 봉헌할 때 뭐 그 중국에 봉헌한 교회 본당이 한 이 정도만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사람이 오면 늘 보고를 해야 돼요. 외국인 목사님이 왔잖아요. 설교를 못하게 하고 설교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외국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라고 파출소나 지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나라 성도들보다 더 많은 핍박을 받으며 그리고 고통을 받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종교적인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기록자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기록했고요, 많은 교회를 설립을 했고요, 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는 몸이 굉장히 병약했어요. 매를 많이 맞아서 몸에 힘이 없었고요, 골병이 들었고요, 안질이 있었고요, 앞을 제대로 못 봤고요, 그리고 간질이 있어서 때때로 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돌에 맞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겪기도 하고 배가 여러 번 침몰하기도 하고 많은 역경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기록했던 성경 중에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기뻐하니까 남들에게도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권면할 수 있었지요.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딴 것이 아니에요. 바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쁨을 주셨던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주님 저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소망을 가졌을 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9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디모데 후서는요, 그가 사형받기 얼마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미래가 불투명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를 묶어서 감옥에 가두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묶을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기뻐하면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오는 이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인생이 울적하다거나 무엇인가 우울감이 올 때 주님, 저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은 이 로마서 15장 13절에 의하면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고 했는데 저에게 그런 평강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바랄 때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영적인 충만한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도록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도록 주십니다. 소망을 주셔요. 자,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3절 하반절을 보면 뒷부분을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원한다 하는 것은 이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회복하게 됩니다. 활성화됩니다. 눈앞에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입니다. 절망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 다시금 힘이 솟아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넘치는 소망을 통해서 인생을 밝게 만들어 주시고 소망이 넘치는 인생으로 환경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에 유태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체포가 되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갔던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한번 구경을 갔었지요. 정말 비참해요. 그 안에는요 완전히 캄캄해요. 사람을 마치 닭장 안에 닭을 많이 두는 것처럼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많이 수용할 수 있을까? 좁은 공간에 사람을 계산을 해갖고 이렇게 몸도 그냥 겨우 한 명 누울 수 있을 정도로 마룻바닥을 요만한 높이가 요 바닥에서 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를 3층으로 마룻바닥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거기다가 한 줄로 50명씩 요 정도에 50명을 눕혀갖고 150명 내지 200명이 요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람을 가스실에 집어넣고 불태우는 그 시체 타는 냄새가 계속 들려오죠. 잿가루가 날리죠. 사람의 뼈가루가 날리죠. 온 세상이 회색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구나. 근데 빅토르 프랭클은 좀 다르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요, 저 조그만 창문 보이죠? 창문, 요만한, 겨우 요만한 창문, 그 창문 밖을 바라보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창문 밖을 바라봐야 회색을 칠한 담벼락밖에 없고 죽음의 냄새밖에 없어요. 수용소 철조망밖에 안 보여요.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창문을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바깥에는 회색 담벼락만 있고 철조망만 있고 죽음의 냄새밖에 없단 말이요. 뭘 창문을 통해서 바라봐요. 그랬더니 빅토르 프랭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보라고 한 것은요, 담벼락을 보지 말고요, 저 맑고 푸른 하늘을 보세요. 밤에 빛나는 별들을 보세요. 그리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졌어요.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면서 나는 언젠가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하고 절망을 했는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나도 언젠가 자유를 찾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다 하면서 삶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그 방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실려 나갔지만 그는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소망이 살 길이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길이니까 소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소망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고 평안하게 만들어주시고 기쁘게 만들어주시고 소망이 넘치는 활력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소망이 우리를 살려줍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에 계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살아나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며 형통하며 평안하며 형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482장 찬송합니다. 하늘의 소망 주신